오늘은 좀 이렇게 주제를 바꿔서 마지막 때의 상황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또 전쟁 또 기근 또 민족들 간의 싸움 또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뉴스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자료들이 막 우박이 야구공만한 것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마을이 예전에 없었던 마을 그런 일도 없었던 마을들이 막 물난리가 나고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잠시 좀 살펴보고 우리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을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 해놨는데 뒤에 가보면 조금 중복되니까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 펴놓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그 위치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다락방 바로 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은 예수님께서 일반 대중에게 열두 제자 말고요. 일반 대중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설교한 내용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왕으로 나타납니다. 임금으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신랑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심판자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왕인 걸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는 걸 알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고 주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받아들였어요. 그 계시가 이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라든지 왕이라든지 그 계시가 우리에게 지금 임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닫죠. 메시아고 왕이라는 거.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뭐 듣긴 들었지만 아직 감이 안 잡혀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다. 우리 신부다. 내용은 얘기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부인지에 대해서는 느낌이 잘 없어요.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는요. 아직 그것이 좀 그래요. 그 다음에 심판자는 뭔가 하면 사실은 저 심판자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요소들이 원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존재해요. 근데 악의 무리가 와서 이 모든 걸 바꿔놓고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리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어떤 통로로 사용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런 구조로 지금 사악한 영이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통치하고 사단의 가치관 안에 들어가면 이게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통로로 사용하고요. 심지어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도 망하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자라는 의미는요 그냥 이 죄진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놓는 것을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자 그러면 우리까지도 막 무서워해요. 근데 성도들에게 대한 심판자가 아니고요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방해놓고 이렇게 갉아먹는 이 영역을 하나님은 질투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심판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심판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겁낼 거고 우리도 어떻습니까? 아이고 무서워. 죄 짓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자라서 승리하기를 원해요. 반지를 지키고 그래서 심판자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간질을 지키고 사랑을 깨뜨리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요소들과 거기에 일하는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개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계시록이 22장까지 있어요. 그 19장, 20장, 21장, 22장에 보면 그 19장은 혼인잔치가 나오고요. 20장은 천연왕국이 나와요. 그리고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22장에는 21장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고 22장에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어서 오세요 갈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돼요. 근데 계시록 마지막에 네 개 장을 보면 예수님을 왕과 신랑과 심판자로 언급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할 때 자세히 우리가 뜯어보면 왕과 신랑과 심판자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이게 중복돼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사소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왕과 신랑과 심판자 혹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언급하는 내용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대중들에게 설교하고 지금 이렇게 최후의 만찬에 들어가는 그 전의 상황들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항을 좀 대강 설명하면 자,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게 엄청난 부흥이 와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부흥과 비교가 안 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또 두 번째는요. 그 부흥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큰 환란이 일어나요. 자, 부흥이 오면서 환란이 일어나요. 이게 마지막 때에 예상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 오고 나서 환란이 오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 오는 그 가운데서 환란이 막 와요. 근데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환란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어떤 요소도 돼요. 혹은 이 환란이 그리스도로 대적하는 요소도 돼요. 이해되시죠?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려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따르기를 원한다고 열망을 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퇴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는 게 뭐 있어?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있고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속에 쓴뿌리가 생긴 사람이 있어요.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저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큰 부흥을 보내시고 또 그 부흥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환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배교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성경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현상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주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 미혹에 주의하라 그래요.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미혹에 주의하라 그래요. 자, 봅시다. 부흥이 일어나면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사단은요. 이 부흥의 틈에서 미혹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바른 길을 못 찾아갈 수 있어요. 그 미혹당할 수 있어요. 아주 이게 두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혹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안 올 때는요, 미혹거리도 없어요. 근데 부흥이 올 때 미혹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큰 부흥이 왔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어떤 면에서 미혹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먼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 나도 저렇게 좀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은 미혹당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흥과 또 이렇게 환란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환란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주님께 쓴뿌리가 생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넘쳐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읽다 보면 그 열처녀 비유가 25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뭘 의미하는가 하면 기름을 준비하라. 그런 강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이해되시니까 제가 성경 읽지 않고 했나면 나중에 읽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저기 보면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누구의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지금 기름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뒤에 더 있습니다. 요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넘어갈게요. 자, 21절에 큰 환란이 있겠다 그랬어요. 자, 먼저 환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 재림을 이렇게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연구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얘기합니다.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그러니까 휴거되면 교회는 환란을 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저 성경을 보면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거는 나팔을 부는데 네 번째 나팔 때 얘기입니다. 이게 네 번째 나팔 얘기예요. 일곱 번 나팔이 불잖아요. 그 네 번째 나팔 때 해가 이렇게 어두워져요. 어둠이 와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비슷해요. 그런 재앙 일들이 그런 재앙에 비교가 될 복음갈 그러한 내용들이 저기 언급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마지막 그 일이 있고 31절에 뭐라 해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게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입꽃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휴거되는가 하면요. 마지막 나팔 불고 휴거돼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저걸 놓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환란을 통과 안 한다면 예의주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들림받아 가면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저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 앞에. 그래서 결국은 24장 31절이 21절 뒤에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연대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큰 환란이 먼저 있는 것을 우리 예상할 수 있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4장에 이어 25장에는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너희는 기름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다섯 명의 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했지만 끝까지 신랑을 기다리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근데 나머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졸다가도 신랑이 오니까 그 기름을 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해요. 언제예요? 말세에. 그런데 이 기름이 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기름이 뭘 비유하냐?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름의 중요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이 도대체 우리에게 뭔가는 이제 다음 주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될 겁니다. 그 내용이 좀 장시간 필요해서 예,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기름의 유무입니다. 자, 기름의 유무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큰 부흥이 있고 뭐가 온다고요? 환란이 같이 온다 그랬어요. 자, 큰 부흥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이 기름이 이 환란 때에 놀라운 힘을 줘요. 기름이.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기름이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은요. 살아갈 힘이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없는 사람은요. 못 견뎌요. 아니,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어요. 주를 기다릴 힘이 없어요. 그 정도로 환란이 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환란도 오면 어떻습니까? 이겨내죠. 버틸 힘이 있죠. 근데 내가 은혜가 없어. 환란이 오면 어떻습니까? 쉽게 우리는 무너져요. 그래서 저 기름의 의미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생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반 오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저기서는. 예. 자, 기름은 단지 주님과 개인적인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뭐 절하도 좀 하고 혹은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 하면 은혜가 와요. 그럼 좋지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나오면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은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기도도 힘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게 일종의 기름의 내용이에요. 기름의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조금 은혜가 있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넘치고 하는 거 중요해요. 좋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만 그런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환란이 올 때. 그러니까 환란이 올 때 이겨내기 위해서는 꼭 기름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이 기름은 활기찬 기도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런 만족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의 뜻을 가져요. 주님이 말씀하신 기름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요 환난에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는 어떤 하나님과 관계예요.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요. 말세의 비유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비유는요, 성령께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강조하실 내용입니다. 지금도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을 들으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대에 따라서 어디에 집중해서 초점을 둬야 될지가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랐어요. 근데 말세가 되면 성령께서 저 말세의 비유에 대해서 깨어있으라고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과 25장에 보면 네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네 가지 비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무화과나무의 비유예요. 두 번째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예요. 세 번째는 열처녀 비유고요. 네 번째는 달란트 비유예요. 근데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짧아요. 간략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는 그 내용을 그냥 생략해버렸어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만 이렇게 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네 가지 비유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말세의 재난의 징조와 세상 풍조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2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미혹이 있습니다. 미혹이 올 겁니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지금 현상이지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벌써 문이 열렸어요. 예전에는 뜸했었어요. 요즘은요, 곳곳에서 일어나요. 예전에는 어느 지역만 일어났었어요. 이제는요, 그냥 다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세대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는 더 임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서 우리 다음 세대를요 잘 깨우쳐줘야 돼요. 이거 그냥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가면요 다음 세대는 당하면서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준비를 못해.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 세대로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빨리 이렇게 평온할 때 지혜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서 지금 재난의 시작이 들어왔습니다.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어떤 지역은 지금 저러고 있어요. 특히 이슬람 지역은 저걸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미움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 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정치 어떤 흐름 때문에 교회가 보수 쪽에 정치적인 경향으로 이렇게 합류돼서 지금 욕먹고 있어요.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일부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여기 휘말리면 안 돼요. 정치 세력에 어느 편 들어서 휘말려두면 안 돼요. 여기에 욕먹으면 선교의 문이 진짜 닫히죠.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뭐라고요? 그냥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발동을 해서 이런 분위기를 말해요. 자,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저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실족해서 스파이 노릇을 한다는 거죠. 저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장로예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중직이에요. 이렇게 스파이 노릇을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앞잡이가 돼서. 또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자,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죠? 지금 불법이 심하니까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거 예전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지금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빨리 문을 못 열어요. 사랑이 점점 식어져요. 진짜 도움받을 사람을 못 도와줘요. 저런 왜곡된 것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그 애국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우리 모금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어떤 단체들은 그 모금을 잘못 사용해서 딱 사람들을 도와주려 하는 사람들을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점점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지.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 포함되고 더 다르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 읽었던 이 내용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보세요. 오늘날 젊은 세대 보세요. 취직하려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지요? 생활의 염려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지금 구조가 그래요. 직장을 안 나가면 살아가기 어려워.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찌든지 공부해가지고 취직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보다 하나님보다 취직하는 게 직장 얻는 게 그게 우선이에요. 분위기 보시죠. 자, 그러면 이 세대가 점점점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신앙의 기초는 없고요. 그러면 취직하면 갑자기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또 집을 사야 돼. 집도요. 3, 40년 벌어야 겨우 한 채 살까 말까에. 도심지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취직하면 집 살라고 또 매달리는 거예요. 또 자녀 태어나면 또 자녀 양육하려고 매달리는 거예요. 보세요. 결국에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이 뭐예요? 사는 내내 뭐예요? 생활의 염려예요. 이 구조가 그래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다고요.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의 구조를 그렇게 지금 만들어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너희 필요한 거 다 줄게. 하나님 그래요. 근데 그 말이요? 신뢰가 안 돼요. 이 사회에서. 그렇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어른부터 청년서부터 어른 모든 사람들이 저리로 가요. 자, 저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순위가 내려지잖아요. 누가? 생활의 염려가 먼저 오고 하나님은 뒤로 가요. 하나님 나중에 차차 믿을게. 내 하나님 안 떠나. 내 믿을게. 그런데요. 이게 서서히 마음이 굳어져요. 안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큰 고난을 당하지 않는 한 안 돌아와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둔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지금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이 둔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최우선으로 깨어있는 건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많이 요동치는 시대에 있고요. 이미 많이 굳어져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떨어지지 않으려고 더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하는 건 참 잘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잘 안 보이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또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자 이런 내용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자 이런 내용들이요 말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들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강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슷하지요? 우리도 점점 그러잖아요. 저런 경향으로 넘어가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래서 지금 이 그 말세의 징조와 세상 풍조가 지금 거의 말세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뉴스에 보니까 그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그 몇 명이서 그 할머니를 때리면서 꽃으로 때리면서 담배 사오라고 그리고 낄낄거리고 그 뉴스에 났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옛날에는 있을 수 없던 일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죠. 그만큼 세태가 지금 많이 타락하고 어두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이 점점 짐승화되는 거죠. 자, 이게 말세의 이렇게 세상 풍조와 징조들의 내용인데요. 자, 이제부터 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지금 얘기했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잠시 이거 세워놓고요. 자, 아까 네 가지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자, 무화과나무 비유, 무화과나무 비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유는요, 주님이 그 당시에 그 방금 얘기한 그 말세적 징조들에 대한 얘기고요. 이 징조가 이렇게 찾아보면 22가지예요. 정리해보면, 복음서에 정리해보면 22가지예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주시해보라. 즉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님이 직접 뭐라 했다고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주시하라 했던 것을 주시해야 돼요. 이 시대적으로. 그러면 뭔 얘기예요? 잎사귀가 무성하거들라. 지금 곧 여름이 온 줄 알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막 일어나면, 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네? 이거 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먼저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이런 징조들을 늘 예상을 해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이런 징조들을 모르면 세상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전에 없던 일이 일어나네. 참 별일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경의 타임에다가 늘 제시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인지, 하나님이 언급하셨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왜 이 재림의 얘기를 했을까요? 성도들을 보호하려고요. 이제 지금 말세의 얘기는요,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성도들을 겁주려는 게 아니고요. 그걸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때를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래야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타임에, 시간 스케줄에 잘 이렇게 적용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비유의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언급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이겁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뒤에 가서 깨어있는 게 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를 미리 아세요. 그분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아시잖아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리고 또 그 마지막 때에 다가올 환란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도 아세요. 그분은 멀리 다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언지를 주는 거예요. 준비시키기 위해서 권고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권고하시는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뭐라고요? 깨어있으라고요. 아주 단순해요. 이 고통과 환란과 그 영광을 비유가, 환란과 영광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이걸 단순하게 깨어있으라.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면 이걸 이겨내고 그 영광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가오는 환란 속에 올바른 위치에 우리가 놓이게 될 것이고 또 엄청난 대부흥의 승리가 있을 것인데 그때 교회가 동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 말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권능이 부어지는 부흥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다면 그 부흥 안에 머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다면 그 부흥의 중심지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흥 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력자로 온전히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깨어있을 때. 근데 잠자고 있으면요, 그 엄청난 부흥의 그 흐름에 우리 위치를 못 찾는다는 거지. 그리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동참을 못 한다는 거지.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말하면서 43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도적이 올 때 깨어있으면 도적을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놔요. 뒤에 보면. 자, 43절 봅시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우리가 깨어 있지 않다면 어떤 비유라고요? 도둑이 와서 막 물건 훔쳐가고 뺏어가도 놓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가만히 보면 깨어 있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훔쳐간다는 거예요.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손해 안 보고 깨어 있으면 다 막아내고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준비된다는 거죠. 그리고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 유익을 못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요. 네, 준비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된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아,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재림할, 그래서 구원 얻는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어요. 영혼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부인만 안 하면 영혼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서 준비하라는 개념은요, 그 영혼 구원보다도 더 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는요, 지금까지 많은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평양 대부흥이 1907년도에 있었거든요. 그 바로 전에 산둥 부흥이 있었고요. 산둥에 있던 그 중국 땅에 있던 부흥이 그 다음에 이제 평양 대부흥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그 영향을 입고 한국교회가 많이 번창했고요. 세계적으로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죠. 그 인구수의 비례라면 우리가 굉장히 열정적이었죠. 그래서 그런 지금 복을 우리 한국이 누려요. 우리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선교한 그런 복으로 이렇게 피어된 반세기 만에 엄청난 선진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뒷받침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많은 부흥이 있었다고요. 지금 아프리카에도 부흥이 엄청나요. 막 30만, 50만 이렇게 모여요. 집회. 예전에 빌리 그레함 집회 때 여의도에 막 30만 이렇게 모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모였어요. 지금 아프리카도 뭐 50만 막 이렇게 모여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부흥은요, 어떤 부흥인가 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부흥이에요. 그 예수님 믿는 부흥. 그러니까 예수님 몰랐는데, 아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부흥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 부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요, 그 부흥과 달라요. 앞으로의 부흥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지만, 지금은 부흥을 경험해서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안 떠나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 속에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 교회는 다녀. 근데 세상과 별로 구별된 일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오는 부흥의 성격은, 준비되는 성격은요, 어떤 부흥인가 하면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신랑이 정결하잖아요. 그 신랑과 버금가는 그런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오면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세상에 묻은 때들을 다 버리고 정말 하늘의 진리를 깊이 알아서 그 진리에 무장하고 정말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는 부흥이에요. 그래야 혼인잔치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실 무렵에 오는 그 부흥은요, 지금까지 왔던 부흥과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신랑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신랑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환란이 와도 어떻습니까? 유혹이 안 넘어가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돈 있고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유혹을 해. 돈으로 유혹을 해. 그러면 넘어가면요, 그 사랑은 얇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뭐 윽박질러도 전혀 요동치 않아. 이 사랑은요, 깊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올 때 사단은요, 이 세상을 흔들며 많은 미혹거리를 주고 우리를 세상과 짝하게 만들어서 유혹을 던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면요, 그 유혹을 우리 끊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과정들이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고 세상 사랑을 놓지 않는가 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지금은 우리가 그걸 싸우지만 예전에 왜 우리는 그걸 놓지 못했냐고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발 한쪽 놓고 또 하나님께도 발 한쪽 놓고 세상도 발 한쪽 놓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은 환란을 못 이겨요. 유혹을 못 이겨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사단이 발악을 하며 교회를 흔들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든지 흔들려 할 때 주님은요, 말할 수 없는 부흥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열정적인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켜 간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겨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 기름이에요. 이 기름의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우선순위가 많은 젊은 세대들은 어떻다고요? 교회를 떠나가고 취직을 해야 되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많은 세대가 그냥 떠나가고 있잖아요. 이러다가는 이제 유럽교회처럼 교회가 이제 비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도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안 떠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요. 그런데 말세의 부흥은 그 엄청난 그런 실속에 있는 그러한 친밀한 사랑의 부흥들이 막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있기만 하면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그걸 취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 그 기로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업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밀치고 달려가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깊이가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준비됐다 그래요. 이걸 준비됐다 그래요. 구원의 준비는 이미 끝난 거고요. 이 환란에서, 이 유혹에서, 이 세태에서 신앙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빛을 발하고 올곧게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이러한 신앙, 이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는 게 뭔지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준비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신랑에 대한 계시를 막 부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눈동자가 지켜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계시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을 때.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거지.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준비됐다 그럽니다. 이런 걸 준비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준비되라는 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준비된 내용을 보면 신부가 준비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신부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시로 영적인 진리로 눈이 열려서 이렇게 추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갈 때, 아, 그 신랑을 이해하고 신랑에게 합당한 신부로서 이렇게 서로 대등한 이러한 사랑의 대상자로서 준비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까지 그 전에 3년 반을 따라다녔잖아요. 쉽게 말하면 3년 정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이 마음은 있었는데 못 견뎌요. 두려워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땠습니까? 돌아가서 그 무덤에 갔을 때 제자들은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달달달 떨었어요. 분위기를 보시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이셨어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그래도 제자들은 달달달 떨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영으로 깨우쳐 주실 때 그들은요, 담대히 나갔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땠습니까? 감옥에도 막 집어넣어. 그리고 산헤드린 총회에도 막 불려가. 근데 어떻습니까? 거기서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당신 말 듣는가 하고 하나님 말 듣는 게 어느 게 옳으신지 옳은지 판단해봐라. 담대하게 일어나요. 그리고요, 죽음에 와도 담대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실제적인 하나님을 아는 계시를 성령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세에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런 은혜들을 말세의 부흥 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라, 깨어있으라.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민감하게 신경 써야 할 내용이고요. 지금 무화과나무 비유의 시대는요, 지금 거의 진입돼 들어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지금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자, 깨어있으라는 문제를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깨어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이 의미는 뭐냐는 거죠. 자, 여기 의미들은 이런 겁니다. 아, 깨어있어야 돼. 아,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아, 물론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는 게 포함돼요. 근데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이 말세의 징조의 내용들을, 정보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세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정보를 내가 알아야 돼요. 이 정보도 없이 아, 주여 주여. 아니에요.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지금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말세에서의 깨어있으라는 의미는요, 그 의미와 달라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급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정보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정보를 알아야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알거든요. 그걸 무장하라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나 골치 아파요.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요, 그 말세의 자세가 아니에요. 말세가 아닐 때는 그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세에 진입돼 들어가고 지금 이런 징조들이 지금 작년하고 올해도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2개월마다 화산이 지금 막 터지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런 타임 계획을 주시해보고 정보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타임 계획은 이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 이게 아니야? 이런 정도까지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깨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그 정보를 알면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제시하면 우리는 그게 동참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를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 짧게 끝낼게요. 자, 두 번째 비유는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자, 어딘가 하면요. 봅시다. 24장 24장 46절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일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충성된 종하고 악한 종의 얘기가 나와요. 자, 먼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둘 다 종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충성되게 일했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일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의 오심이 더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져서요. 깨어있지를 지금 못한 거지요.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서서히 어떻습니까? 그 적극적인 자세였던 것이 서서히 부정적인 자세로 가요. 어? 안 되네. 뭐 일이 빨리 진행 안 되네. 그럼 뭐 다른 거 하지 뭐. 뭐 이런 식의 마음들이 내려져요. 근데 충성된 종은 뭐라고요? 처음 마음을 올곧게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처음에는 다 충성된 종으로 시작했지만 악한 종은 왜 그렇다고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느슨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충성스러운 자세가 없었다는 거죠. 어? 그럼 좀 놀아도 되겠네? 좀 여유 있네? 언제 올지 모르겠네? 이런 거죠. 그 쉽게 말하면 이 징조를 보면서 더 긴장하고 가야 되는데 징조를 보면서 아, 아직도 저런 징조가 남았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일에 몰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깨어있거나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다고요? 슬피 우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개 비유는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상황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상황들이 워낙 급변하고 아프가니스탄 사태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서 아, 예. 앞으로 또 새로운 화약고가 터지겠구나. 뭐 이런 예상들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슬람이잖아요. 그 사실 이슬람의 이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렇게 모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뭐 잠시 좀 세계적인 역사를 한 5분 내로 요약하면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5분 내로 요약하면 원래 러시아가 이렇게 남하할 때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었거든요. 근데 둘이 부딪히잖아요. 러시아하고. 그래서 거기에 완충지대를 아프가니스탄을 만들어 놨어요. 그 완충지대를.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제국주의가 사라지고 이제 독립들을 하잖아요. 독립들을 하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이 왕국이었어요. 그게 동생인가 뭐 사촌인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실권을 장악해서 왕을 처단하고요 공화국을 세워요. 자기가 왕이 왕은 아니지만 대통령식으로요. 왕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이제 그 실권을 장악해요. 자 그러다가 또 이제 부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이제 흐름을 도움을 받아서 이제 그게 공산화가 돼요. 그 공산주의 아프가니스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되니까 공산주의가 어떻습니까? 종교를 말살하잖아요. 그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인데.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이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지원을 해줘요. 공산화돼가지고 종교 말살하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한가 하면 종교인들을 지원을 해요. 근데 직접 지원을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사우디에 있는 빈 라덴을, 오사마 빈 라덴을 지원해요. 이 사람이 미국 돈 재정을 가지고 이 아프가니스탄에 사실은 이슬람 신학생들이에요. 탈레반이. 그걸 지원해요. 탈레반이 젊은 아이들이잖아요. 원래 신학생들이. 이들을 지원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공격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산화가 사라졌어요. 졌어요. 소련이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다시 독립했어요. 독립했는데 문제는 이 탈레반이 정책을 여자들을 무시하고 완전히 인권 말살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눈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탈레반을 무시하고 다른 정부를 세워요.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에 틀을 한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맞물려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국이 20년간 지원해봐야 이렇게 안 되니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화약고가 되죠. 중국도 소련도 뭐 터키 더 나아가서는 뭐 파키스탄 인도 다 지금 걸려있는 문제들이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혼란이 더 올 거예요. 앞으로 이거 때가 점점 어떻습니까? 난리와 난리 서로 무정하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나가면서 마지막 때의 부흥도 예시하면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더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